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끝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네, 이제 좀 우리가 직접 들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 진리의 실체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처음 본 비유는 씨 뿌리는 일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뭐 농경 사회이기도 하니까 이 농부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농사를 지켜보는 사람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웠겠어요. 누룩 비유. 그러면 누룩이라는 것은 뭐 가정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고요. 또 그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잖아요. 제사의 그 제물에는 이제 곡식 제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룩을 넣어야 할 곡식이 있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할 곡식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누룩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친숙함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소재들을 사용해서 어려운 진리의 실체를 쉽게 이렇게 접근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탁월한 그 화법이죠. 비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 같다. 그런데 어떤 보물이냐면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우리 44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상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밭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덜컹 걸려서 꺼내 봤더니 보물상자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 보물상자를 집으로 빨리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가져갔다가는 너 그거 어디서 훔쳤어? 대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심자. 저 같으면 한 자 더 파서 깊게 심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저 보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저 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저 밭을 사면 돼. 근데 밭이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자기 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면은 그 밭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자기가 소유가 된 다음에, 자기 소유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보물상자를 꺼내면,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보물비유, 보화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정말 그런 보물 하나 발견하면 대박이겠다. 아, 정말 기대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좀 냉랭하고 좀 냉소적인 분이라면 야 말이 쉽지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 보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상의 일에 불과하다라든지 그러면 이 말씀을 굳이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일로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데 오늘 그 보물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이 비유 말씀 뭐 분명히 들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보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물 같다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에 더 우리가 손에 더 구체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실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실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핏 봐서는 그냥 보통 남자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당대로 돌아가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젊고 좀 남루해요. 그때 중류, 층도 아니고 중류, 하층 계급에 속한 분이었으니까 그 목수라는 직업이 그랬죠. 그래서 정말 뭐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게 많아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와, 젊은 똑똑한 분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한 번, 두 번 더 만나면 만날수록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의 삶 속에 따라오는 이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은 그래요.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인과율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과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인격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나대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정말 참 경이로울 정도로 그렇게 참 좋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마지막에 그 사회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뭐 모략과 어떤 술수가 많았죠. 그런 것에 휩쓸려서 그냥 십자가에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다른 죄수들과 같지 않고 뭔가 다른 느낌을 줘요.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야, 이 예사뿐이 아니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맥락에서처럼. 그리고 이분을 바라볼 때, 또 이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때때로 또는 매일 내게 감동을 주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막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쯤 되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내가 믿을만하다. 그 말씀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훌륭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또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시달타 부다라든지 또는 뭐 공자라든지 그 4대성인 몰라요? 4대성인? 예수님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딱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딱고 짧은 한 문장으로 세상에 그냥 완전히 떠버렸죠. 소크라테스. 저는 소크라테스의 성이 소크라인 줄을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테스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은 이거예요.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간단하죠? 사상가예요. 부다는 마음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우라고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딱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직분, 왕자로서의 그 직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수련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불교의 창시자도 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사람들이 다 관계를 맺고 산다. 근데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 예의다. 이 예의를 잘 배우고 실행을 하면 옳은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 줄줄이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그 네 사람의 사상과 종교 철학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대단하시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대성인과 비교해서 아니 그 세 사람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하려면 많이 딸려요. 이거 뭐라고 깔끔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상과 종교 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주장하려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싸움만, 논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상과 종교 철학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자 보세요. 세 사람은 다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몸을 가졌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어떤 위대한 학원의 원장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부다가 무슨 어떤 몸을 가졌는지 그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세요. 신분에 관한 이야기죠. 우주와 역사의 왕이세요. 신분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신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몸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시다면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세요. 맞죠? 그런데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으실 때 우리는 알죠. 우리의 죄가 그분의 몸에 받아들여져서 그거를 받아내심으로써 그 결과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몸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용서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런 역사는 입술의 선언으로 됩니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뭐 이렇게 다 배려를 해주는 걸로 됩니까? 아, 그걸로도 부족해요. 용서와 죄사함은 몸으로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몸은 우리의 죄를 받아내신 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만 예수님의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변화된, 새로 태어나신 그런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꽂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면 영만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초대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은 살았고 몸은 없었다. 영은 있었고 몸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몸은 있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교회에 못 들어와요. 왜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다 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받아주신 몸, 그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새로운 몸. 그 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그리스 철학이나 유교를 믿듯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교, 그리스 철학, 유교 이렇게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말씀 좋아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으로 읽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것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 기독교의 정수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몸의 변화를 믿음으로써.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보면은 강의를 뭐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들어도 아 좋은 말씀 듣는다 그러고 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또 좋은 말씀 듣는다 그러고 이제는 뭐 대통령도 뭐 좋은 말씀이 하신다 그러고 뭐 이제 다 말씀이란 말이 통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말씀 할 때 그 말씀에 정말 분명한 선명한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신분과 어떤 몸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측면을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뭐예요? 몸이죠, 몸. 말씀이 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 몸이 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몸을 이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완전히 인간의 그 죽을 몸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이잖아요. 그 몸이 몸의 전신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냥 듣기 좋고 우리에게 그냥 교훈이 되는 정도의 말씀입니까?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새 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오도록 잘 추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빼면은 뭔가 짝짝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어떤 분명한 신분이 들어있습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신분이 들어있죠. 그것을 빼고 그냥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빼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몸과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의 변화와 그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시라면 누구도 보물이다? 나도 보물이다. 믿는 나도 보물이다. 내가 뭐 잘나서 보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분과 그 몸 때문에 내가 보물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도 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이시면 우리 또한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이것을 멸하여 주셨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우리도 이 말씀 받아들이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또 부활의 그 몸의 변화로서 그 몸의 변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사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끔 좀 카리스마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말씀 중에 다 그러신 거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크리스찬이면 이런 사상을 가져야지, 이런 철학을 가져야지 하고 사상과 철학을 주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면 반대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반대해봤자 뭐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만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비참해지시죠? 아니, 아닙니다. 전면 반대하고 저는 대항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상 종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신분과 몸의 종교예요. 정말 맞아요. 제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 사상이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상이 부분적으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내 곧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는 뭐 사상 뭐 그것을 또 연구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듣기 좋게 막 해석하고 한 거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뭐 전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바른 생활도 중요하고 또 학문과 세상을 발전시켜서 좀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모든 피조계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신분과 예수님의 신분과 몸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면 기독교인은 바로 유사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무척 커집니다. 유사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못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청교도 때부터 그때 그 목사님들 또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온, 많이 표현해온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몸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놓은 밭의 보물과 같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이렇게 다 벗겨내면 벗겨질수록 더 생생하고 더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몸소 무엇을 체험하셔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에 대한 바로 그런 비밀스러운 복음의 정말 진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경이롭고 그리고 조금 더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열리고 그리고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겨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내면의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십니다. 그런데 숨겨진 보물이십니다. 이 보물과 같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것은 다음 비유 하나님 나라가 진주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 장사가 얼마나 그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 진주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펼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런 보물을 우리가 찾고 기쁨으로 정말 그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